마태복음 21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 성취하는 것이야 그랬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이렇게 영접했던 무리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케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초반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뒷부분,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조금 약간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다른 것을 하지 않냐고 이 성전 정화 시킨 일은 이제 성전에서 기능이 다 끝났다. 이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4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은 막 이렇게 둘러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올 때는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화 분에 차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어루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분을 내시면서 엎으시고 그렇게 또 경고의 메시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처럼 말씀대로 그 권위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말라 버렸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해도 잡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은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한마디도 사실은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짜낸 그 결과물이 뭐냐면 권위 문제였습니다. 권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권위 논쟁이라고 그러죠. 권위 논쟁. 자, 예수님은 실제 자기들이 무슨 뭐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서기관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기관이나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행하니까 그 누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고 또한 가르치고 이러느냐라고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딱 걸렸다 이 말이죠. 이 권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게? 사실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자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이 권위를 주어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뭐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뽑아서 공동회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뭐 추천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다 딱 하고 권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여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참 모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늘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가 뭐 세워서 그런 일을 했냐? 세례 요한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가 세웠느냐? 세례 요한도 누가 세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권위에 순종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와서 그렇게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역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죠. 만약 하늘로부터 준 권위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왜 믿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핵심 그 아킬레스건을 찌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자기들이 책망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 또 온 것이라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아마 돌에 맞을 것 같다. 백성이 무섭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20장 16절에 오면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백성들이 자기들을 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이 권위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많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이단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너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다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 사도권을 흔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목사냐?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목사로 인정하지 않냐면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도 목사가 아닌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까? 사도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 쓴 내용들이 신뢰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핵심은 권위였습니다. 단어는 권위. 권위 가지고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그들은 그렇게 의논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기를 자, 모르겠다.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답이 모르겠다 그거죠.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책잡고를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어렵습니까? 방송 씨?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권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공격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너희 기분 맞추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 그런 말씀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6절에 보면 그런 그 백성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눈치 때문에, 또 그 상사 눈치, 그 주변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 눈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치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야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진짜 일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자식이 무서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신 분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시부모가 무서워서, 어떤 분은 자기 형제가 무서워서, 어떤 분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그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자기의 꾀에 스스로 빠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권위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어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 꾀가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그 꾀가 있어서 어떻게 그냥 모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 그 뒤에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깨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깨를 가진 자는 그 자기 깨에 빠지기 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권위 없음,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데 자신의 권위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이 앞장서면 결국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참 난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식함을 탄로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성경학자들, 최고의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자기 깨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 말하지 않겠다. 너희도 말하지 않나 모른다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아들 비유는 딱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유대인을 의식하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아들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말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는 이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같이 말하되 말했는데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 하고 하지 않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요 했다가 뉘우치고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느닷없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아 둘째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31절 중반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너희는 예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니요 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지금 질문을 또 한 번 던지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것을 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는데 진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예 그래놓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큰 아들이냐 아니면 죄인으로 살다가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사는 작은 아들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대답은 그래야 되죠. 네 해놓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죠. 아니요 해도 순종하는 삶이야 되고, 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뭔가 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